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에 있는 시라쿠라 도시에는 우습게 생긴 동상 하나가 있다고 하는데 그 모습이 어떤가 하면 앞머리는 무성하고 뒷머리는 대머리고 발에는 날개가 달린 그런 모습의 동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도시를 관광하는 관광객들은 그 동상을 보고는 처음에는 웃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동상 밑에 있는 글귀를 보고는 이제 기해에 대한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동상 밑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 있습니다.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보았을 때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다시는 붙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발에 날개가 달린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해서다. 나의 이름은 기회다. 그러니까 기회는 한번 놓치면 다시 붙잡을 수 없을 만큼 빨리 사라진다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가 왔을 때는 어떻게든 그 기회를 앞에 있는 머리 끄덩이를 이렇게 잡아 당기듯이 어떻게든 기회를 붙잡아야 하는 것인데 오늘 성경 말씀도 천국 문이 활짝 열렸을 때 그 기회를 확실히 잡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그 기회를 놓친다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라는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여기 그때라는 말씀은 오늘 보면 열 처녀 비유가 앞에 나온 이 말씀들과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마태복음 24장에는 인자의 임함이라는 헬라어로는 파루시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단어가 네 번이나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열처녀 비유 말씀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서 13절에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라는 말씀과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라는 말씀이 똑같이 반복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오늘 본문까지는 인클루저 구조로 이렇게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앞부분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알 수 없으니까 늘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특히 일상생활 중에 예수님께서 임하신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과 그리고 맷돌질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그렇게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라는 그러한 말씀과 그리고 악한 종은 주인이 더디온다라고 생각해서 세상에 취해 살다가 심판받게 되는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러한 문맥적 흐름과 동일하게 일상을 어찌 살아야 하는가?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는데 일상을 어찌 살아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열처녀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 먼저 오늘 보면 1절 말씀은 미래 시제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약속된 혼인잔치가 미래에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의 결혼 문화는 먼저 약혼부터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식과 같은 그러한 약혼식을 신부의 집에서 먼저 하고 그리고 신랑 신부는 1년 정도 떨어져 살다가 신랑이 이제 결혼할 짐을 다 마련하면 신랑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서 결국은 신랑이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 데려오려고 신부집에 갔다가 그래서 이제 혼인자치를 버리게 된다라고 하는데 오늘 비유의 말씀도 이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약속된 혼인잔치를 하기 위해 신랑이 신부를 데려오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 오늘 비유의 말씀인데 유대인들의 혼인잔치는 보통 밤에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의 말씀에도 열처녀가 밤에 이제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결국 오늘 비유에 나오는 열처녀는 신랑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그러한 자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처녀는 동일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각자 자기의 등을 들고 함께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열처녀에게는 혼인잔치에 대한 그러한 기대감과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천국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공생의 시작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회개하여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천국의 빛을 환하게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천국 문이 활짝 열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도 잘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그러한 죽음이고 다시 온다라는 약속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냥 믿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천국 문을 여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는 이미 승천하셨고 지금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약속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2000년이 넘는 시간이나 흘러버렸습니다. 다시 오신다라고 하신 그 예수님께서 2000년이 지나도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 중에 악한 종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주 더디 오시니까 재림에 대한 그러한 소망 사라지고 그냥 세상에 취해 사는 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신다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 약속 믿고 아무리 예수님께서 더디 오시더라도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냥 믿음으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등을 들고 있는 열처녀 중에 미련한 처녀도 있고 슬기로운 처녀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비유에 나온 열처녀는 모두 신랑이 올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각자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다 똑같은 처녀들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여기에 보면 이제 미련한 자들과 슬기 있는 자들을 딱 구분을 하고 있는데 그 구분의 기준이 딱 한 가지입니다. 기름을 가지고 있느냐, 기름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 미련한 자들과 슬기 있는 자들을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기름을 가진 자와 안 가진 자 사이에 차이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등불이 환하게 이렇게 켜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등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기 때문에 결국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의 중요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신랑이 오기만 하면 미련한 처녀들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등불로 혼인잔치에 얼마든지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랑이 더디 왔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여기에 보면 이제 졸았다라고 나와 있는데 누가 졸았다고 나와 있나 하면 모두 다 졸았다, 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때는 늘 깨어있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미련한 자들은 졸고 슬기로운 자는 깨어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5절 말씀에는 모두 다 졸았다라고 더디 오시니까 모두 다 잠을 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새 깨어있는 것이 슬기로운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밤에 잠 잘 자는 것이 슬기로울 수 있고 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좀 밤에 잠을 잘 안 자는 것 같습니다. 밤에 더 눈이 초롱초롱해지면서 밤에 다른 일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밤에 자야 되는데 스마트폰을 켜고 그냥 한번 키자 그냥 그걸로 유튜브도 보고 이것저것 보면서 그냥 밤을 그냥 지새는 사람도 있고 또 밤에 이제 친구를 다 만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고 밤에 뭐 게임을 하면서 그렇게 보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뭐 열심히 일하다가 밤에 놀게 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낮에는 마치 병든다처럼 그렇게 있다가 밤에 놀면서 이렇게 악순환을 보내는 그러한 사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밤중에 예수님이 오시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깨어있으니까 눈은 뜨고 있으니까 그냥 등불 들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밤에 취해 있으면 부끄러워서 못 갈 수 있습니다. 밤에 취해 있으면 오히려 예수님 오신다 할 때 예수님 내 모습 보지 말라고 등불을 끌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 말씀에는 미련한 처녀들이나 슬기로운 처녀들이나 모두 다 졸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뜻은 결국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 모두 외적인 모양은 다 같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신앙생활했고 함께 교회를 섬겼고 함께 교회 안에서 많은 추억을 그렇게 가졌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신랑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다시 오시니까 이들의 운명이 달라졌습니다.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름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에 나온 기름이 무엇인가 이 질문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데 어떤 사람은 오늘 함께 오너스에서 불렀던 그러한 가사 시시행 가사처럼 성령이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기도다 기름은 기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기름은 행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은 믿음의 등불을 타오르게 만드는 것이 기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성령으로 기도로 심지어 행위로 믿음의 등불을 타오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작동하게 만드는 것이 결국 기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며칠 전에 차 시동이 안 걸려가지고 새벽기도 설교를 해야 되는데 빠질 뻔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설 연휴 월요일 날은 가족들과 보내고 화요일 날은 제가 해야 될 일이 많아서 집에 아이들도 다 보내고 저 혼자 집에 있었는데 차는 좀 멀리 태워놨습니다. 그리고 집에 계속 있다 보니까 뭐 추운지 그런 것도 못 느끼고 그냥 집에 있다가 이제 자려고 딱 하는데 이제 약간 추운 기운이 들려가지고 날씨를 봤습니다. 날씨를 보니까 내일 새벽 날씨가 영하 15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그때부터 저는 마음속에 걱정이 되는 겁니다. 차를 하루 종일 바깥에다가 세워놨는데 차 시동이 걸릴까? 내일 새벽기도 가야 되는데 그 차 타고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런 이제 염려와 걱정이 막 밀려옵니다. 그래서 자기 전이었으니까 가서 제가 보면 되는데 밖에 나가려고 하니까 너무 추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결단한 게 제 아내를 불렀습니다. 같이 기도하자 해서 밤에 딱 기도했습니다. 차 시동 걸리게 해주세요. 굉장히 굉장히 단순하게 차 시동 걸리게 해주시고 새벽 기도 늦지 않게 딱 이렇게 빵꾸 나지 않게 그렇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피곤하니까 편안하게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되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 이제 차에 갔는데 기도 응답이 되었을까요? 차를 딱 이렇게 시동을 켰더니 걸리는 것 같더니 안 걸리는 겁니다. 클수록 서서히 차가 죽어가는 겁니다. 아, 이제 큰일 났다. 아, 걸어가면 한 20분 걸리는데 늦을 것 같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막 걱정을 했는데 제 아내가 그때 폰을 딱 꺼내는 겁니다. 폰을 딱 꺼내서 뭐 하나 했더니 카카오 택시를 딱 부르는데 저는 그 택시를 한 번도 안 불러봐서 몰랐는데 카카오 택시를 딱 부르는데 3분 만에 제 앞에 딱 오는 겁니다. 와가지고 그 차 타고 딱 가서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아무 이상 없이 저는 어떻게 보면 기도응답이 되었던 그래서 무사히 새벽 기도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교회에서 타는 그 차는 관리 집사님 통해서 이제 점프를 해서 차 시동이 다시 걸리게 되어지고 지금도 잘 나가고 있는데 시동이 이제 미리 예열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져서 그리고 이제 차를 오면은 늘 이제 차 다 타고 마지막에는 이제 30분 정도 예열을 해놓고 하니까 지금 아무리 추워도 잘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그날 그 차를 딱 타고 그때 시동이 잘 걸리고 뭐 이렇게 잘 운전했더라도 우리 안에 배터리가 안 되고 또 기름이 없으면 아무리 차를 움직이려고 해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미리 차를 예열해놓고 기름도 충분하면 아무리 추워도 시동도 잘 걸리고 차도 잘 나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등불도 기름이 잘 준비되어 있으면 절대 꺼질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슬기로운 자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슬기로운 자이고 미련한 자는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가 미련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을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밑에 이제 마태복음 7장 26절 말씀을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24절과 26절에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 나와 있는데 여기 지혜로운 사람 원어로는 프로니모스라는 단어를 쓰고 어리석은 사람 원어로는 모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오늘 비유에 나오는 슬기로운 자, 미련한 자와 똑같은 단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기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등불을 계속 타오르게 하는 그 기름 가운데 말씀이 가장 중요한 기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에는 반석 위에 짓는 집과 모래 위에 있는 집, 짓는 집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결국 말씀대로 짓는 그러한 인생의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자기 식으로 짓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평소에는 모래 위에서 짓는 자기 식으로 짓는 그러한 집이 더 화려할 수 있습니다. 더 멋져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듣고 자기 마음에 드는 거는 그냥 말씀을 따라가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는 그냥 외면하며 그렇게 지으면 오히려 더 잘 아름답게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반석 위에 짓는 집은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해야 하니까 진도가 잘 안 나갈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말씀이 가로막아서 앞으로 나갈 수 없기도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환란의 바람이 불었을 때 그 가운데 차이가 납니다. 환란의 바람이 똑같이 불었을 때 자기 식으로 짓던 집은 모래 위에 지었기 때문에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짓던 집은 영원한 반석, 말씀의 반석 위에 지었기 때문에 환란의 바람이 불어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환란의 바람이 불 때 내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를 드러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영대병원에서 이제 사역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환란의 날에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찬양 부르는 그러한 사람들도 보았고 반면에 그렇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도 보았는데 그렇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 중에는 저보다 신앙생활도 오래하고 또 저보다 교회에도 더 많이 섬긴 그러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분들이 믿음에 있어서는 순수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병원 사역을 할 때 제가 이제 그런 사람이 될까봐 무서웠습니다. 목사로서 교회를 실컷 해놓고는 믿음이 이미 식어버린 그러한 사람이 될까봐 저는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그 인생의 마지막 날을 위해 신앙생활도 하는 것이고 또 믿음의 불도 끝까지 잘 지켜야 인생의 마지막을 믿음으로 잘 통과할 수 있다. 그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끝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천국을 믿는다, 재림을 믿는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그거 믿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결국 천국은 오직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불을 끝까지 꺼뜨리지 않아야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비결이 뭔가 하면 결국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꾸준히 들으면 우리는 내가 듣기 싫은 말씀도 듣게 됩니다. 꾸준히 듣게 되면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기 싫은 말씀, 순종하기 싫은 그러한 말씀도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요나처럼 선택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요나는 결국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자기의 마음 가운데는 다시스로 가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어서 갈등을 하듯이 우리도 말씀 앞에서 그러한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그때 만약 말씀에 불순종하면 결국 우리는 요나처럼 고난을 받게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순종을 하려고 하게 되면 결국 내 의지부터 꺾어야 합니다.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면 내 의지를 꺾어야 하는데 결국 주님께 더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순종을 하게 되면 결국 믿음의 불이 켜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주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해야 하니까 믿음의 불은 붙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은 결국 그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더 주님 앞에 엎드려서 믿음의 불을 계속 붙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면 믿음의 불은 쉽게 꺼지지가 않습니다. 순종하려는 그 말씀 때문에 믿음의 불을 지피는 그 수많은 기름들이 계속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는 밤중에 들려오는 소리 때문에 기름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여기에 보면 미련한 자들은 소리를 듣기 전에 밤중에 나는 그 소리를 듣기 전까지는 자신의 등불이 꺼져가고 있다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를 3년 동안 지내면서 무언가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제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하려고 하니까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이 힘이 들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3년이 우리 각자의 등불을 이렇게 서서히 꺼트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교회를 회복시키려고 하니까 그 기름이 많이 필요하게 되는데 성령의 기름, 기도의 기름, 섬김의 기름 이러한 기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름이 좀 더 많은 자들이 좀 더 섬기고 좀 더 헌신하면 모두의 등불을 다시 밝힐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힘들다고 함께 모여 서로 다투고 갈등을 하면 자기의 등불도 꺼지게 되고 다른 사람의 등불도 꺼뜨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할 때는 일단 다투지 않고 서로 힘을 합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인생의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는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여기 9절에 이제 슬기 있는 자의 대답이 나오는데 굉장히 매정하게 말합니다. 미련한 자가 지금 좀 기름이 부족하다는데 이때는 아주 매정하게 내 거 쓸 거 없으니까 네 가서 사오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기름을 가지고 있는 슬기로운 자들이 좀 더 나누어 줄 수 있었다면 모두 다 같이 등불을 밝힐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제가 차 시동이 안 걸려서 제 아내의 도움을 받아서 무사히 교회에 온 것처럼 그래서 슬기로운 그러한 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이렇게 더 잘 믿는 것처럼 정말 슬기 있는 자들이 도와준다면 근데 미련한 자들도 함께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 때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각자의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때는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각자의 등불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릴 때부터 모태 신앙을 자란 자들은 부모님이 잘 믿습니다. 또 할머니, 할아버지 잘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할 때는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천국에 들어갈 때는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각자의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각자의 등불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 좀 더 교회를 섬기고 주를 위해 그렇게 섬길 때 이 섬긴다는 것은 결국 자기의 기름을 채우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힘들긴 하지만 지금 자기의 기름을 채우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불평할, 자기가 하는 것이 불평, 불만이 나오더라도 내 기름을 채우고 있는 거다. 그래서 주님 앞에 더 엎드리면 난 더 충만하게 해서 자기의 그 기름, 믿음의 등불을 들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과거의 믿음으로도 안 되고 부모의 그 믿음으로도 안 되고 오직 자기 자신의 그 믿음으로, 자기가 가진 그 믿음의 등불로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열처녀 비유에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더디 오시니까 미련한 처녀들의 그 등불은 꺼져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의 문은 그냥 닫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여기에 보면 천국 문이 언제 닫히는지를 알 수 있는데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닫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닫힌 문은 다시는 열리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여기에 보면 등을 들고 있는 미련한 처녀들은 예수님에게 주여 주여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주여 주여라고 외쳐도 열리지 않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주님께서 미련한 처녀들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모르니까 열어주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잘 안다고 주여 주여라고 계속 외치고 있는데 주님이 모른다라고 하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아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27절과 2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내 양은 내 음성부터 듣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슬기로운 처녀들이 지혜로운 이유는 말씀을 먼저 듣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자기 식으로 믿지 않고 아무리 힘들어도 말씀대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름이 마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처녀들은 자기 식으로 믿으니까 등불도 꺼지고 천국 문도 닫히게 됩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이들에게는 기회가 없습니다. 천국 문 앞에서 아무리 소리쳐 외쳐도 이들에게는 기회가 없습니다. 열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미리 울어야 하고 결국 미리 소리쳐야 하고 미리 기름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 나온 미련한 처녀들은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열리지가 않아요. 천국 문이 이미 닫힌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는 여전히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천국 문은 활짝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니까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 모두 슬기로운 그러한 처녀들처럼 그냥 믿으면 되는 겁니다. 자기 식으로 믿었다면 이제는 자기 식으로 믿지 않고 말씀대로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등불은 절대 꺼지지 않습니다. 기름은 충만하게 채워져서 계속 우리의 믿음의 등불은 계속 활활 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 사랑하는 주의 청년 여러분, 다시 말씀 앞에서 기름을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미련한 그러한 처녀들이 되지 않으려면 미리 말씀 앞에서 계속 믿음의 불을 지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각자 믿음의 등불을 들고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청년 여러분, 혼인잔치는 오직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슬기로운 그러한 처녀들처럼 말씀대로 믿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등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여전히 천국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우리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의 문은 한 번 닫히면 아무도 그 문을 열 수 없다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미련한 처녀들이 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앞에서 모두 슬기로운 그러한 처녀들로 다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왕 믿는 거 내 식대로 그렇게 믿지 않고 말씀대로 믿어서 말씀의 반석 위에 내 인생을 세워가고 기름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역사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기도의 기름, 성김의 기름, 모든 기름들이 말씀의 반석에서 다 터져나와서 각자 믿음의 등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러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